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군이 어제 예멘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미국,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정부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나머지 국가들의 협력하에 후티 반군 목표물 8곳에 대한 비례적이고 필수적인 추가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공습은 후티 반군의 지하 저장고와 미사일, 공중감시 역량과 관련한 표적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정밀타격은 후티 반군이 홍해 등지에서 국제무역과 무고한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해온 역량을 방해, 약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소유 상선 두 척을 타격한 대함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등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이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 중 하나에서 생명과 자유로운 무역의 흐름을 지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후티 지도부에 재차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5함대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가 후티 반군의 홍해 내 선박 공격에 매우 직접적으로 관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부터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코트디부아르와 나이지리아, 앙골라에 앞선 첫 방문국인 카보베르데의 수도 프라이아에서 이날 율리시스 코레이아 에실바 총리와 회동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카보베르데가 미 해외원조기구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과의 계약 두 건을 완성한 첫 번째 국가라면서 이어 세 번째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은 경제성장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보조금 계약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바 총리는 카보베르데가 외교정책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건강한 통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를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카보베르데에 이어 이날 코트디부아르로 이동했으며 오늘 아비장에서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재임 중 네 번째입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와 하르키우 등지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날 이른 시각 이루어진 이번 공습은 크이우와 동부 하르키우 내 두 개 주요 도시 등을 목표로 했으며 하르키우의 주거용 건물이 공격당해 3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고 올레시네 후보 하르키우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이호르 테레코우 하르키우 시장은 공습으로 주거용 건물 30동이 파손됐다며 구조대원들이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최소 3곳에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0명이 부상당했고 건물 여러 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41발 중 21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남동부 파울로흐라드에서도 이날 한 명이 숨졌다고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로켓과 폭발물, 탄약을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내 군사산업단지와 시설들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이번 공습에 대한 논평 요청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내 목표물을 타격할 때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어제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고강도 공세를 진행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중, 지상, 해상 폭격이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래 가장 높은 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남부 주요 도시 칸 유니스 서쪽에 지중해연안 알마와시 지역에 이날 처음으로 진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의 아슈라프 알키드라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이스라엘군이 알카이르 병원에 난입해 의료진들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유엔과 유럽연합이 중국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1도에서 영하 10도, 최고기온 영하 17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 내지 4미터, 서해 앞바다 1.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서 조달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군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획득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최소 3차례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s its invasion has faltered, Russia sought more gasoline for its fire. It turned to Iran and the DPRK.
우드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침공이 주춤해지자 우크라이나와 도시들, 국민을 상대로 사용할 추가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이란과 북한에 의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의 잠재적 기술 이전은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These unlawful arms transfers and potential technology transfers from Russia to the DPRK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우드 차석 대사는 안보리는 결의에 따른 의무를 훼손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대를 즉시 철수하고 북한산 물자의 불법 조달을 중단하며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황중국 유엔 대사는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는 물론 한반도에도 중대한 함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결의를 이처럼 노골적이고 심각하게 위반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2006년에 대북 제재 체제가 수립된 이래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태라는 것입니다.
Russia's use of North Korean missiles in Ukraine also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on
황 대사는 이어 문재인 미사일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한반도가 사정거리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더 많은 무기 판매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과 같은 중요한 군사적 능력을 대가로 받을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is more problematic for us is the probability that DPRK may receive in return from Russia.
황 대사는 최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무기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와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을 우려한다며 그들이 지속적인 군사협력과 관련한 문서를 갖고 있었던 것을 언론이 포착한 것은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대기할 때 북측 수행원이 들고 있던 서류 표지에는 우주기술 분야 참관 대상 목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관 장소로 추정되는 우주 로켓 연구소 프로그레스, 워로네주 기계공장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는 북한의 무기 개발 총책인 조충룡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장도 동행했습니다. 시로 미츠코 유엔 주재 일본 차석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Russia ruthlessly using its own weapons, including those obtained from North Korea against Ukraine.
러시아가 애초에 유엔 헌장을 위반한 침략에 더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서 입수한 무기와 자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무자비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도 북러 무기 거래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카리우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외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안보리 회의에서 합의된 여러 결의들을 위반하고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주문하고 있고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orders its weapons from the DPRK in violation of multiple resolutions agreed in this chamber under this Russian foreign minister's instruction.
프랑스의 니콜라드 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슬로베니아의 사무엘 주보가르 유엔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수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First. On the arms transfers, we would like to state our deep concern over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이어 이러한 행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안보리에서 추가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한과 군사 협력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은 채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편견 없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막는 핵심 요인은 서방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정권 지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the absolute majority of unbiased experts see very clearly that the key factor which impedes ways towards.
그러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한국, 일본 등 47개 나라와 유럽연합 EU는 22일 안보리 회의에 앞서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 이란, 벨라루스 등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지속적으로 군사 지원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키슬리차 유엔 대사가 대독한 성명에서 이들은 여기에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채택된 북한과 러시아의 북한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ncludes Russia's and DPRK's violations of the UN arms embargo on the Democratic Republic of Republic.
이어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자국 무기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국가가 러시아에 미사일과 드론을 포함한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슬로베니아가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며 안보리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슬로베니아 대표부는 19일 VOA에 북한이 지난 14일 신형 고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슬로베니아는 북한의 위반 행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특히 북한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영내 국가들이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슬로베니아의 원칙적인 입장은 유엔 안보리가 모든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다루고 규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의 무기 시험과 인권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슬로베니아는 올해 2년간 한국과 알제리, 시에라리온, 가이아나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북한과 이란의 도움을 받는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 이란의 지원 덕분에 무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the Russians certainly aren't suffering under that same uncertainty as they reach out to North Korea for ballistic missiles and by the way continue to fire them and drones from Iran and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불확실성에 시달리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접근에 확보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조달하며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무기 수급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Ukrainian commanders, I believe, can be forgiven right now. From having to make some pretty difficult decisions about what weapons they're going to.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다음 배송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무기 사용을 확대할지, 어떤 포탄을 발사할지, 어떤 미사일을 사용할지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그런 상황에 두는 것은 끔찍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선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활발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이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명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바이든 정부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라는 점을 투명하고 분명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614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내용이 포함된 안보 예산안 패키지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남북 국경 통제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예산을 우선시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최종 군사 지원안을 발표하고 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의회에 조속한 새 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부, 관련 위원회 위원장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예산안 관련 논의를 했지만 안보 예산 편성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4일 브리핑에서는 러시아가 지난 12월 30일과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당시 북러 탄도미사일 이전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유엔 무대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의무를 위반한 북러의 책임을 묻고 제재를 계속 부과하며 무기 거래를 폭로하는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잭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capabilities and to counter their missiles. And
리드 위원장은 지난 18일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향상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극초음속의 경우 추적과 유격이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이날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우리는 그런 뉴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take news like that
Seriously.
다만 북한이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이를 격추할 수 있는 역량을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논평하기 망설여진다고 답했습니다. 알래스카주의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 군사위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방어 문제가 현재 미국의 도전 과제로 여겨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look, it's no mystery that defending against hypersonics is a
이어 극초음속 무기 문제는 우리 군에서 비교적 최근 발생한 위협이고 과학계는 극초음속 문제 해결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군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China, Russia have hypersonics.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설리번 의원은 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 보유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말하는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고체 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해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9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첫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 즉 시속 6,120km 이상으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요격이 어렵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에 관한 한 우리는 북한의 그런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내 동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민주당 중진 하원 의원이 전 세계 핵전쟁 위험을 경고하며 북한의 핵 위협 공세를 거론했습니다. 핵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짐 맥거번 하원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세계가 지금처럼 불안정한 핵 상황에 놓인 적은 없었다고 경고했습니다.
Mr. Speaker, the world has not been in such an unstable nuclear situation since the 1962.
맥거번 의원은 지난 17일 핵무기 위협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 공세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 채택한 결론에서 미국과 한국이 만약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된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핵전쟁 언급 등 고조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격적 언사와 관련해 핵능력을 포함한 첨단 군사 역량을 계속 추구하는 정권을 책임지는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수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그 같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거번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외에도 이라는 핵무기 구축 역량을 늘리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핵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증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핵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미국이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93 nations have signed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entered into force 3 years ago on January 22nd.
맥거번 의원은 3년 전인 2021년 1월 20일 발효된 핵무기 금지 조약에 93개국이 서명했다며 미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맥거번 의원은 하원 운영위원회 민주당 간사이며 의회 선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보유, 사용뿐 아니라 핵보유국이 다른 나라에 소위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금지한 최초의 국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7월 7일 유엔 총회에서 가결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틀 후인 2021년 1월 20일 발효됐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4개국은 당시 유엔 총회에서 이 조약에 대한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이 조약이 미칠 영향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맥거번 의원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0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을 특정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억지나 반격 목적에 한정하면 주요 국가 이익 보호와 동맹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 유지에 대한 결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초당적으로 우세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북한 억류 피해자 케니스 배 씨의 손배소 소장을 반송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 측은 수신인 서명이 남아있어 소송이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배달된 케네스 배 씨의 손배소 소장이 반송 처리됐습니다. 배 씨의 변호인은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대표부가 해당 우편물을 돌려보냈다면서 그러나 수신 기록이 남아 소송을 무효화하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우편물 서비스 페덱스 측으로부터 지난달 21일 북한 대표부에 우편물이 성공적으로 운송됐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배 씨 측은 지난달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과 한글 번역본 등을 담은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변호인은 북한 대표부가 우편물에 대한 수신을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우편물에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를 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배 씨 측이 제출한 페덱스 운송 기록에는 우편물이 뉴욕 북한 대표부에 도착했다는 문구와 함께 받은 사람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대표부 소속 직원이 우편물을 전달받은 뒤 수신자 확인 서명까지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배 씨 측은 지난달 21일을 기준으로 60일 후인 다음 달 21일까지 북한이 이번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피고가 소장을 전달받은 지 60일 이내에 공식 대응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 즉 자동 패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달 4일 배 씨 측에 이달 4일까지 대체 송달 방식을 통해 소송 내용을 고지하라며 뉴욕 북한 대표부에 우편물을 보내는 동시에 북한의 X계정에 소송 사실을 게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국제우편물 서비스인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배 씨 측은 3년 가까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법원이 대체 송달을 명령하면서 배 씨의 대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배 씨 측은 법원이 명령한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이행했다며 북한의 X계정을 통한 소송 사실 고지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뷰오이는 배 씨 측이 지난 3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X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날 배 씨 측도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배 씨 측은 X를 통한 소송 고지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60일이 지난 시점은 오는 3월 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편물을 통한 소송 고지와 별도로 북한이 약 40일 이내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응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전례상 북한이 소송에 직접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은 지난 10월 우리 민족끼리의 X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지만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약 60일이 지난 지난달 법원 서기관실로부터 북한의 궐석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와 1968년 북한에 납북돼 고문 등의 피해를 입은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아들 등도 북한의 무응답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가발과 속눈썹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가발 수출국이 미국인 만큼 북한산 제품의 미국 유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가발과 속눈썹, 수염 등 인조 모발 제품이 1억 6,674만 달러어치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22년 1,157만 달러 대비 14.4배로 급증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기 전인 2019년 3,106만 달러와 비교해도 5.4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인조 모발 제품 수출액은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2억 9,189만 달러의 57.1%에 달합니다. 북한은 UN의 대북 제재로 철광석과 석탄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이 막혀 외화벌이의 차질이 빚어지자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 수출을 늘려왔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 등 재료를 수입해 가발을 만들어 완제품으로 되파는 여괴 가공 형태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괴 가공은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나 생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반제품을 해외로 가져가 가공한 다음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통상 주문자 생산 방식, OEM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 1억 6,674만 달러어치 가운데 여괴 가공 제품 수출액은 85%인 1억 4,168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이 중국 상표를 달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최대 가발 수출국이 미국이란 점입니다.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의 수출액은 55억 3,429만 달러로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은 28억 4,143만 달러로 51.3%에 달합니다. 미국의 중국산 가발 등 인조 모발 수입은 압도적으로 많아 2위인 나이지리아 6억 5,844만 달러와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가발 등 인조 모발 수입액은 전년 25억 6,849만 달러 대비 10.6%인 2억 7,294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가발 수출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입과 재판매 등을 독자 제재에 의거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 등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중 가발 등 인조 모발 제품 수출이 급증한 만큼 이런 북한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로이 스탱오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22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과거에는 수산물과 섬유의 경우 모르고 북한산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있었다면서 현재 가발이 북한의 대중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가발 산업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산 가발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수입 허가 없이 북한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북한산 가발의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경우 세관에서 압수되고 조사 결과와 기업이 공급망 내에서 북한산 제품이란 걸 알았는지 등의 인지 여부에 따라 기업은 경고부터 벌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도 BOA에 기업들은 제품의 출처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 회사 등이 의도치 않게 북한산 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제품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정보 취합이 용이해진 현대사회에서는 제품 출처를 주의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해 실제 벌금을 낸 미국 기업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사는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2개 납품업자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강제 북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제무대에서 이를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실시합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4년 6개월마다 유엔 회원국의 보편적 인권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비록 국제인권조약 위반 행위에 대해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국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인권 개선 권고를 통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 검토를 받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UPR을 앞두고 탈북민 인권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첫 사전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질의서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 신청 절차,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 보호와 지원 방안, 그리고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내 최대 9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로 장기간 귀국을 못하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중국 당국에 붙잡힌 경우가 많다며 한국 정부의 첫 질의서 제출은 이런 대규모 강제 북송 우려가 반영된 행동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국경 폐쇄로 장기간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거리를 이탈을 했고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중국 당국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경 개방이 되면서 북한이 탈북자 송환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해놓고 이미 일진이 북한으로 송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송환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또 중국은 탈북민들을 공식적으로 한국에 인도한 전례가 없고 다만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일부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동맹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을 표방하는 외교를 펼치면서 이런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하지 않고 탈북민 인권 문제를 중국에 공식 제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중국 UPR을 앞두고 지난 18일 강제북송 피해자와 가족, 북한 인권단체를 초청해 강제북송 실태와 인권 침해 피해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따른 인권 침해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환기하려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탈북민 출신의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오빠가 2009년 1월 19일 강제북송돼 양강도 해산시에 있는 도보위부에 구금됐고 이후 국가반역죄 판결을 받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지만 생사 여부를 모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양강도의 그 엄동설한 영하 40도 이하의 날씨에 고문을 해서 손가발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인데 이후에 오빠의 생사를 확인했지만 북한 정권이 북한을 음해할 목적으로는 이런 인권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가족이 강제 북송되어서 생사를 모르는 그런 아픔을 지닌 탈북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사전 질의에 중국 정부에 대한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 요구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정의연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최근 외교부를 찾아 이번 UPR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국군 포로와 그 가족 등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권고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이와 함께 중국 내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민들과의 접촉과 심사 그리고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보위부와 당국과의 협조 아래서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송환하는 거 이게 중지돼야 되고 그리고 강제 송환 중지의 원칙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 유엔 난민기구의 활동을 보장하라는 거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고문과 처형 등 북송 탈북민이 겪는 인권유린이 반인도범죄에 해당하고 중국의 강제북송과 정보 공유는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무시하고 탈북민 강제북송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에 수감돼 있던 600여 명의 탈북민이 무더기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실이 북한 인권단체들을 통해 알려졌고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최근에도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탈북한 최소 95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한별 대표는 중국 당국이 안면인식기술 등 첨단기술까지 동원하면서 공안의 검문 검색을 강화해 많은 탈북민들이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완화로 국경이 열렸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이슈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공론화하는 그런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계속 같이 탈북민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은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해외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탈북민 문제를 제기하는 등 양자와 다자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유엔과 유럽연합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모든 국가들이 탈북민 강제송환을 삼가고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중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23일로 예정된 중국의 4차 UPR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지난해 10월 9일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의에 19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또는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비자발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유엔 인권사무소 문서들은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자체의 위태로운 인권 상황은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명백하고도 강력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 문제에 대해 모든 관련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북한이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등 국제인권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도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지난 19일 보낸 서면 답변에서 유럽연합은 중국에 억류됐던 북한 주민들이 10월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고문 방지 협약에 명시된 국제 난민 및 인권법의 핵심 원칙인 송환 금지 원칙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5,600여 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UNHCR은 중국의 4차 UPR을 앞두고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국은 북한을 불법적으로 떠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한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하라며 탈북민 가운데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망명이나 난민 인정 절차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할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자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난민의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문방지협약과 관련해선 북한 내 고문과 인권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강변해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의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앞두고 탈북 여성들이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탈북 여성 단체인 통일맘연합회가 지난 15일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탈북 여성 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김정화 대표는 22일 BOA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실시하는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을 맞아 중국 내 탈북 여성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강제 분리만큼은 막기 위해서 강제 북송 대상자 중에서 중국 자녀를 출산한 탈북 엄마들만이라도 강제 북송을 중단해달라. 이게 지금 현재 핵심 메리트고요.
중국에서 강제 결혼을 통해 낳은 아이와 생이별의 아픔을 겪은 김 대표는 가정과 자녀를 지키려는 마음은 전 세계 모든 엄마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라도 이들을 사랑하는 모성애는 모두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인신매매로 결혼해서 출산한 아이들이라도 엄마는 열 달 배 속에 품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고통을 그들은 아직도 한국에서 계속 겪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잡혀갈 텐데 어떡해요. 그렇게 불안을 떨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정당한 건가요? 과연 이것은 맞는 건지 저는 정말 국제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김 대표는 제네바에 주재한 각국 외교관들과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을 만나 이 단체가 제작한 영문 자료들을 제공하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난 5개 기관 관계자들을 밝힐 순 없지만 대부분 탈북 여성의 현실에 개탄하며 가정보호에 많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들이 23일 실시될 중국에 대한 UPR과 이후 과정에서 최소한 중국이 탈북 엄마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도록 설득하고 압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선 23일 탈북 여성들이 런던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북송 반대 집회를 열고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탈북민 인권운동가인 박지현 진검다리 공동대표는 20일 BOA에 중국에 대한 UPR을 맞아 지난해 가을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 김철옥 씨의 두 언니 등과 함께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회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기본 포커스 했거든요. 뭐야, 세계인권선언문에도 있고 이제 아동 권리 이런 협약에도 있다시피 이제 가정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우리 북한 여성들이 뭐 인신매매 되어갔던 이제 성매매 되어갔던 그분들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아이들 낳고 그 가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강제 북송하게 되면 한마디로 가정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서 또 그 엄마라는 세계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 포커스 했던 거는 가족이에요.
이들은 시 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중국 정부의 조치로 탈북 여성들의 가족은 해체되고 아이들은 엄마 없이 고아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가족의 단합과 안정을 파괴하는 비극이며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안고 일상을 사는 탈북 여성과 그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한엔 탈북 여성들 외에도 국제 앰네스티 관계자 등 수십 명의 영국인들이 서명했습니다. 북송된 김철옥 씨의 언니로 지난주 런던 시내에서 동생 구명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김규리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 자체는 진짜 비인간적이잖아요. 본인들도 다 가정이 있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렇게 신분 안 줘도 그래도 가정은 지키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분까지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 가정에 한 자녀의 엄마로서 자식을 지키는 본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작정 빈곤적이게 진짜 무작정 이렇게 보내버리면 남아있는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 씨는 23일 런던에 중국 대사관 집회를 마친 뒤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 동생 등 북송된 탈북민들의 보호를 촉구하고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불법 월격한 사람들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3일 실시할 중국에 대한 4차 UPR 수검에선 위구르족과 티베트 등 소수민족 탄압, 홍콩 민주화 문제, 파룬궁을 비롯한 종교자유 침해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는 이런 전통적인 인권 문제에 가려서 지난 1에서 3차 UPR에선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의 공개 소환을 잇따라 보내고 국제 캠페인을 강화하면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통일맘연합회를 비롯해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국제인권연맹, 성통만사 등 전례 없이 많은 북한인권단체들과 국제인권단체가 강제북송 반대 권고안을 UPR 실무그룹에 각각 혹은 공동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유엔인권조약기구들이 중국에 대해 제기한 내용을 담은 요약문엔 중국에 대한 UPR 사상 처음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우려가 구체적으로 반영돼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한편 김정화 대표는 국제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23일 중국에 대한 UPR 참관 허가증을 받았다며 다음 달 초까지 제네바에서 캠페인을 계속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곤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인권 현안 중 하나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유엔과의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후 최고 의결기구인 유럽연합 이사회가 22일 이후는 아프가니스탄과 벨라루스, 부룬디, 북한, 에리트레아, 미얀마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사회는 이날 승인한 2024년 유엔인권 무대에서 이후의 우선순위에 관한 이사회 결론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유는 2024년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우려 상황에 대응하고 이에 관여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이유는 북한이 심각한 인권 침해 및 학대에 관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조사 결과에 대응하고 다가오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를 고려해 유엔 인권 시스템과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유는 북한이 대화 제안들을 수락하고 외교와 인도주의 인력을 북한에 복귀시킴으로써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수호하며 실현할 것과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2월 발표된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돼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습니다. 한편 EU 이사회는 이번 결론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가 발생하는 어느 곳이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을 것이라며 EU는 국제범죄의 모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책임규명 추구는 잔혹한 범죄에 대한 면책과 싸우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기 위해 EU는 인권침해 및 학대,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하거나 다른 국가들의 요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이사회는 올해 유엔 인권무대 우선순위로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국, 미얀마, 이란 등의 인권 상황과 고문, 규탄, 사형제 반대, 종교자유 수호 등을 꼽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8년 1월 23일.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냉전이 한창일 때 미국의 최첨단 장비를 갖춘 고성능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동해상에서 북한 해군에게 나포됩니다.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지 하루 뒤 처음에는 정보가 없어 당황해하던 백악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특히 미국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포함한 구축함 5척, 그리고 B-52 전략폭격기 26대를 포함해 공군기 347대를 북한에 근접 배치하면서 무력 시위에 나섭니다. 푸에블로 나포로 인해 미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동해상에 이동시킴으로써 1968년 1월 23일 이후 한반도는 전쟁 발발을 목전에 둔 것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1968년 2월 2일 미국 양측은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푸에블로호를 석방시키기 위한 첫 번째 협상을 벌입니다. 사건 발생 후 두 달 동안 13차례 협상이 이뤄진 반면 나머지 13차례 협상은 265일 동안 개최됩니다. 4월에 두 번, 5월에 두 번,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는 회담이 각각 한 차례씩만 열리는 등 양자 간의 접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1968년 12월 마지막 26차 협상이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결국 북한은 푸에블로호 승무원을 감금한 지 11개월 만인 1968년 12월 82명의 승무원을 석방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선원들을 석방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푸에블로호는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습니다. 1737년 1월 23일 미국 독립선언서에 최초로 서명한 미국의 정치가 존 헨콕이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존 헨콕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뉴잉글랜드의 큰 상인이었던 숙부 토머스 헨콕의 손에 자라납니다. 보스턴 라틴 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 진학해 존 헨콕의 나이 17살에 경영학 학위를 받습니다. 졸업 후에는 숙부 아래서 일하게 됩니다. 헨콕은 1760년에서 1764년까지 영국에서 숙부의 조선업 고객과 그리고 많은 거래처에서 인맥을 키웠고 헨콕이 영국으로부터 귀국한 직후 숙부가 사망하자 헨콕은 숙부의 유산과 사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 덕분에 헨콕은 당시 뉴 잉글랜드의 부유층 중 하나가 됩니다. 제2차 대륙회의 및 연합회의의 의장을 맡아 매사추세츠주의 첫 주지사가 됐고 미국 독립선언서에 최초로 서명한 사람이자 또 독립선언서에 가장 큰 글씨로 서명을 남긴 존 헨콕. 그래서 지금도 존 헨콕은 말 그대로 자필 서명을 뜻하는 관용어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